됐습니다. 높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과 은총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의 은택을 입어 오늘의 이때의 삶을 누리며 특별히 죄 가운데 건진받은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리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새 생명 얻어 주의 자녀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인생이 사는 줄 알며 그로 인해 주 앞에 부어주신 바된 믿음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옵고 또한 말씀의 각성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성경 공부로 저희가 모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나눌 귀한 것들 하나님 미리 아시는 줄 아오니 귀한 말씀을 저희 가운데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권능과 통치와 보존의 귀한 섭리들을 잘 깨달아 나가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의 신앙의 순례가 어떤 것인지를 잘 배워 그러므로 신앙의 담대함과 믿음과 견고함이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라고 지금 방금 찬송을 했는데, 여기서 말한 내 주여 뜻대로, 주님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말 그대로 주님의 뜻이죠. 주님의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찬송을 했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일이 오늘 공부할 내용과 맞물립니다. 따라서 질문을 시작에 던졌으므로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끝날 쯤에 다시 물어서 여러분이 그 답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이죠? 예, 다음 학기는 언제 시작되죠? 11월 17일? 날짜를 권사님 아시네. 그러니까 한달반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혹 이거 언제까지 하다가 마느냐 그러는데 이거 끝까지 다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끝까지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석하지 말고 잘 나오세요. 잘 나오셔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담겨 있는 내용이 기초적인 교리와 동시에 주님 가르친 기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을 포함한 중요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강의되어지고 그 기초로 해서 전체적으로 결국 이제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라는 그 질문, 또 믿음이 주는 유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기본적 틀 안에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실상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내용은 잘 숙지되고 있어야 되고 자기 언어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너의 믿는 바가 무엇이냐를 묻거든 준비 대답을 예비하여 답할 수 있도록 하라 하시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뭡니까? 아이고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라는 복음의 단순한 그한몇 초간의 말이 끝나고 나면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아야 될 것이고 어떤 유익이 있냐면 이걸 잘 익혀 놓으면 신앙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한 그 답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그 기초를 정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의 계시를 봤다. 꿈의 뭔가를 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라든가 주변에 자꾸 어느 분이 용타 하는데 그 찾아가 봐야 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사리 분별의 판단들 어느 곳에 말씀을 가르친다는데 그 말씀을 가르친 것이 조금 다른데 재미가 있더라. 그런데 가보니까 그 말씀에 그것이 옳은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이 분별 모든 영적 분별과 신앙의 적극적 내용을 실현해 가는 지식들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배움에서 오고 그 배움의 기초는 이 요리문답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잘 숙지하세요. 복습하시고 또 반복해 익히시고 그래서 어머나 내 입에서 이게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이 나오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덧 그냥 요리문답을 툭툭툭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자꾸 학습을 하세요. 학습하지 아니하면 학점을 잘 받을 수가 없고 학점을 잘 못 받으면 실질을 잘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몇 문 나가죠? 20? 오늘 26문 나가니까 아직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 숙제가 뭐예요? 1문부터 오늘 공부하는 이제 28문까지 샅샅이 공부해 오시라. 이제 그게 숙제입니다. 숙제. 잘 이해하셨죠? 적으세요, 숙제. 전혀 요동을 안 해요. 숙제를 이렇게 내면, 숙제 너무 많아요. 라든가, 그 어떻게 해요. 라든가, 뭐, 반응이 셀 텐데, 어차피, 숙제. 말뿐인 숙제야.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내도, 이게 얼마나 무거운 숙제인지, 그 전혀 개의치 않고, 무표정이라, 무반응이라. 아주 속상해요. 속상해요. 속상하다고 표를 다할 수가 없어서 괴로워요. 하여튼 참 잘 안 하세요. 정말 공부를 안 해요. 무슨 뭐 학식을 따서 무슨 뭐 굉장한 지식을 쌓자는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생활에 또한 그 질적 측면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죄를 미워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미워함으로 거룩한 성품의 자태가 나타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신앙의 자태가 나타나므로 사랑의 빛깔이 나타납니다. 같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것은 무엇이 죄인지를 분별해야 될 것이며 무엇이 해야 될 일이요 삼갈 일인가를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하나님 지으신 세상과 이 실제 모습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가치관에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분별이 되기 시작하고 삶을 결정해 나가는데 그 모든 것들 내면의 동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배우고 익히기를 소망하게 생기고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실제로 배운 말을 생활 속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요. 그래서 그 애를 쓸 때 능력이 붙이고 우리의 죄성과 게으름의 타성으로 우리가 무너져갈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돌이켜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에 경험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 경험들이 간증으로 남는 것이죠. 그럴 때 연약한 성도를 세울 수가 있고 먼저 믿은 자로서 나중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일은 고도의 의지적이며 인격적인 작용이에요. 따라서 그저 감각적으로 습관적으로 의식 없이 인격적인 분명한 어떤 그 의지나 노력이 없이 그저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형식 틀 안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발전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늘 감각 없는 자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불분명하고 진보가 없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당신의 신앙을 설명하시니까 뭐 그건 뭐 목사님들이 설명하는 거지 뭐 우리야 뭐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건 아주 슬픈 답변입니다. 그 모든 일의 근본은 뭐냐면 그 동기는 감히 얘기한 것이죠. 제가 감히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렇습니다까지 얘기한 거예요. 용서하세요. 어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여기 이제 나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오셨겠어요. 그러니까 나온 학생들이 야달맞는다니까요. 항상 그런 것이지 귀하고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목요일 아침에 여기 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그 예사롭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나오신 걸 보면 여러분 신앙에 존경심을 제가 표합니다. 대단히 표하는데 그 존경감을 갖고 나오셨으니까 야단도 맞고 가시고 이제 잔소리 듣고 그럴 것이 가셔야 도움이 되실 것 같아 하는 얘기죠. 공부하세요. 방학 동안에 숙제가 뭐라고 그랬지요? 예? 안 잊어버리셨어요? 예. 복습하는 방식은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문답을 잘 새겨 읽고 구절구절을 분석하여 무슨 뜻이지? 생각하며 읽으시란 말이에요. 와락! 읽어버리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왜 문장이 이렇게 됐을까? 구절 구성을 해보면서 가만히 곱씹어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은 무엇이 있는가? 성경을 찾아 열어보셔서 성경을 문맥에 따라 묵상하시고 그리고 강의한 노트에 혹시 다른 무엇이 더 유익한 게 있나? 그것도 한번 쭉 살펴보시는 세 번의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문답 하나에 하루가 꼬박 걸릴 거예요. 그렇죠? 문답 하나에 하루가 꼬박 걸릴 거예요. 그래서 27문, 28문이니까 딱한달 분량인데 사람이 어찌 쉴 틈이 없겠어요? 그래서 한달 반. 그래서 보름은 여분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 올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으므로, 안식할 시간까지 드렸으므로 빠짐없이 어김없이 해오시고 사무실에 등록할 때에 복습 숙제를 하셨는가의 유무를 묻도록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아시겠죠? 약속하는 거예요? 대답 그런 식으로 하면 저 상당히 삐져요. 삐지면 강의도 안 돼요. 자, 약속하는 거죠? 이제 인원수에 비해서 소리가 너무 작아서 내가 믿지 못하겠어요. 약속하는 사람 전부 이뤘을까요? 제발 하세요, 제발, 제발. 언제까지 미루시다가 하실 거예요? 80대면요, 자꾸 권사님도 계시고 죄송하지만 예전 같지 않잖아요. 벌써 예전 같지 않죠? 그러시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둘러 힘 있을 때 하시라고 하세요. 굉장히 유익.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하신 것은 이 학습을 하신 것이 어차피 짧은 인생 살다가 뭐 하늘나라 가면 더 잘할 텐데 뭐. 그 애써 해 뭐해? 하늘나라 가면 더 잘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분명히 말하지만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공부한 말씀의 지식이 천국까지 갑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보다 많이 아시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가도. 이야, 이런 교만한 소리 어딨나. 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땅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지식으로 익혀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은 영적 경험들과 감각과 이해의 부유함은 천국에까지 연장됩니다. 여기서 주를 사랑하고 주와 함께 살며 주를 아는 사람의 그 영생의 부요함은 그렇지 않고 십자가의 강도처럼 마지막 때 그냥 믿은 사람하고는 천국에 누리는 영적 부요함의 크기가 달라요. 천국에는 모든 상대적 차이가 없는 줄 아세요? 이 땅에서는 상대적 차이로 인해서 슬픔이 많죠. 쟤는 왜 이렇게 잘났어?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안 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소외와 박탈감 느끼고 상대적 격차로 인한 그 불편한 마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죄의 문제가 걷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산 사람의 성실성으로 인한 하나님 아는 기쁨의 분량의 차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죄인에게서도 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매 동일하지만 그 형벌이 어떤 것이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죄를 뭐 죄라 하여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자와 비교적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았으나 자신이 죄인 된 형편을 벗을 수 없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숱한 죄를 같이 범하여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하는 죄인들은 달라요. 영원한 형벌이라는 형벌의 영원성에서 지옥의 권세에 눌려있는 비참함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비참함의 강도와 정도의 수준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신학자들의 성경을 통한 분명하진 않지만 성경을 통한 몇 가지 근거를 한 이해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신앙의 순례길을 좁은 길을 행하여 하나님과 동행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 천국에서 누리는 영적 부유의 규모는 그렇지 않고 불 가운데서 건짐받아 구원받은 자와는 천국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영원한 복락이요 영생이요 영원한 기쁨에 속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유한한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우리들 가운데서의 상대적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상급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상급이 이 땅에 나의 수고로 인한 공로적 근거로 갖는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상급이 아닌 것이지 상대적 차이로 인한 모든 부요함의 차이가 영적 부요의 차이가 없다는 뜻에서는 없다는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의 순례길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신앙의 순례에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헛됨이 없고 하나도 남김없이 주께서 낱낱이 기억하시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의 모든 눈물과 그 다음에 인내하신 것들은 주께서 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복을 내려주세요. 믿으세요. 이것이 성경 진리입니다. 따라서 숙제 안 하고 한 달 반 동안 잘 쉬다 오신 분은 그 상대적 차이로 인한 하나님 말하는 기쁨의 복락이 줄어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거 지나치게 얘기했나요? 가끔 목사는 가르치다 보면 지나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잘 해오시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잘 하시겠죠? 자, 오늘은 46페이지 교재 제9주일 26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문 문답을 또박또박 천천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할 수 있고 진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 이제 우리는 드디어 사도신경의 첫 구절부터 이제 강해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말하죠. 그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답을 잘 이해하시고 설명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부터 가만히 무엇이라 설명했는가 잘 살펴보도록 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하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맞으시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줄치면 1번. 이 말의 뜻은 누구의 아버지다?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믿는다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그게 1번의 뜻이에요. 일체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앞에 무슨 말이 붙었죠? 영원하신 아버지라. 이 말을 왜 붙였을까? 이 말을 왜 붙였을까? 그냥 아버지 하지 않고 영원하신 아버지라 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간 역사 속에 들어오셨죠. 그 시간 역사 속에 들어온 것을 성육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땅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기에 완전한 참 무엇이다? 사람이시죠. 완전한 참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라 하여 하나님 아들로 입양된 것이 아니요. 그거예요. 입양된 것이 아니요. 본래 하나님의 존재의 자리인 영원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새 위격으로 계신 그 존재 질서 가운데서 아버지 되신 분을 내가 믿는다란 뜻으로 영원한이란 말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말씀 속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위일체 위격의 구별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두 가지 구별은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있다? 복습 안 하셨군요. 두 가지 구별. 하나는 존재의 구별이요. 하나는 무엇이다? 사역의 구별이라. 기억이 나세요? 위격의 구별은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하나는 존재의 구별이요. 하나는 사역적 구별이라 해서, 존재의 구별은 어떤 것이고, 사역의 구별은 어떤 것이다? 쭉 나눠진 핸드아웃을 이렇게 봤지요. 그때 이제 존재의 구별상 영원하신 아버지로 계시다 이런 뜻으로 영원하니 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영원한 아버지께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즉 성자 하나님 그분의 존재 질서상 위격적으로 구별되시는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밑에 줄에 넷째 줄에 뭐 하셨다고 돼 있죠? 창조를 하셨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창조하셨다. 그런데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방식은 무엇이다? 창조의 방식? 아무것도 없는 중에 창조하셨다. 그것이 창조의 방식이에요. 즉 무로부터 창조하신 것이라 이게 되어졌어요. 그게 창조의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창조의 대상, 창조의 내용은 뭐죠? 무엇을 창조했나요? 모든 것들이라고 설명해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라 했으니 하늘과 땅은 줄치면 무슨 뜻인가? 1번 하늘과 땅은 물리적 세계 우주 공간을 총괄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늘은 온 우주, 그리고 땅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 그렇게 말하니까 온 우주의 물리적 공간 전 영역을 의미한다.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늘의 의미를 영적 세계로 보게 되면 천지란 말은 영적 세계와 그다음에 뭐죠? 이 땅의 세계를 다 포괄하여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포괄하여 말한다.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 속에는 어떤 것도 포함되죠? 사단에 포함한 천사들과 천사들을 포함한 영적 세계 영역까지 포괄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있는 모든 것들이라 했으니 하나님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라는 존재의 성격을 규정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계에 있는 피조물들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요 없다가 생긴 것들이라는 것이 없다가 생긴 것들이라. 그러니까 그 말은 기원이 없다가 생긴 것들이므로 피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무엇이 아니다? 본질적 피조적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피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필연적으로 본질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 중요하냐면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지 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 악습을 버려야 돼요. 그게 범신론과 같은 거예요. 범신론. 근데 그렇지 않다. 그게 얘기되어졌고 그 다음 이 고백 속에 이 신앙 고백 속에 두 번째 중요한 얘기는 또한이란 말 속에 나오는 건데 또한 속에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 동그라미 치고 다스리심 동그라미 치면 앞에 단락에서 창조를 동그라미 치면 세 가지가 고백되고 있는 거죠. 뭐죠?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믿사오며라는 거예요. 즉 첫 번째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를 믿고 이 세계가 창조되어진 것을 믿고 창조된 세계가 보존이 되고 있다. 근데 여전히죠? 여전히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보존되어 오고 있음을 믿고 그 보존하시는 것은 보존을 위한 보존이 아니요 목적성이 있는 보존이라 그 목적성에 담겨 있는 것을 통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보존이 아니고 그 보존을 하되 어떤 의도성과 목적성에 따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간섭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 그 통치는 자신이 의도한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은 어떻게 하죠? 형벌을 주시는 것이요. 그 목적성에 일치하는 것은 무엇이죠? 귀하다, 가치를 부여하시고 고요, 이뻐하시는 거예요. 즉 상을 부시는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는 통치를 하는 통치에는 목적성과 의도성이 있는 것이죠.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법이 있어 통치하는 것이니까 통치하는 목적성과 의도성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임의로 있는 것이 아니요 자기 스스로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통치하시며 통치할 수 있도록 창조된 세계를 보존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이신론의 반대예요. 뭐라고요? 이신론. 이신론은 니즘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신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신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창조되어진 세계가 일단 창조되어진 다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부여되어진 창조 때 주어진 에너지를 가지고 스스로 돌아갈 따름이라고 보는 창조관과 보존 통치관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그 엄밀한 의미에 뭐가 없냐면 통치가 없어요. 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만든 다음에 단추를 딱 눌러 실행시키시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착착착착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신 거죠. 이렇게. 그럼 세상은 세상 스스로 존재하고 돌아가는 자기의 운행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이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초월의 높고 높은 곳에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요 이 세상을 창조주로서 초월적 권능이 가고 계시나 그러나 이 세상이 지금까지 보존되도록 붙드실 뿐 아니라 통치를 하시니 자신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에 따라 세상이 이루어가도록 간섭하고 계시다. 그것이 이신론이 아니죠. 아니죠. 아까 말한 대로 범신론적 신관과 그 다음에 이신호 신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결국 뭐죠? 범신론을 파는 판티즘이라고 하는데 판티즘 이 범신론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는 말 속에는 이교도적이며 잘못된 신관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했으니 천지설을 만든 창조의 대상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무에서부터 창조되어졌으니 본래 없는 것들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이 피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의 필연성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창조하셨음에 생겨진 것이므로 그것들은 없어져도 괜찮은 것에 불과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존재적 필연성을 갖지 아니하니 그것은 곧 범신론과는 다른 것이라. 범신론은 우주가 곧 신이에요. 하나님과 우주 삼라만상이 신이 있고 우주 삼라만상이 있다고 개념적으로는 구별해 말하지만 실체적으로는 동일한 것을 범신론이라고 해요. 범신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주 삼라만상이 곧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범신론적 사상이 오늘날도 많죠. 뉴에이지 같은 것들은 다 범신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은 즉 내가 스스로 도에 이르면 하나님이 된다는 것도 뭐예요?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뉴에이지니 불교적 사상이니 힌두교적 동양 사상들은 우리가 곧 신이라라는 그 근본적 이해를 갖고 인내천 사상도 어찌 보면 하나님 뜻을 인간 가운데 실현한다고 기독교적으로 해석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범신론적 사관이라. 그 하늘이 곧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늘에 있는 것이요. 우리가 곧 하늘이니 중생을 위한 것이 주의 뜻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 뜻을 위한 것이라 라고 말함으로 도덕적 실천적 지침에서는 기독교적 가르침과 유사해 보지만 메타피지컬한 형이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신관이 범신론에 머물러 있어요. 그 신관에서는 우리를 떠나서는 신이 존재하지 않고 신은 우리의 종속되어 있고 우리가 신의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범신론 신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리고 디즘이라는 것은 과학주의 소위 자연주의적 세계관이 이것을 갖고 있어요. 유신론적 자연주의론. 그럼 뭐냐면 신이 있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원칙은 자연주의적 법칙에 따라 될 뿐 하나님의 섭리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소위 유신론적 자연주의론이에요. 유물론적 자연주의론은 신 자체를 부정하니 이신론도 아니요 범신론도 아니지요. 그러나 유신론적 자연주의론은 이 디즘에 속해요. 이것이 소위 18세기 이후에 서양 사상사를 지배해온 사관이었고 이 사관이 오늘날도 과학주의적 사관이란 이름으로 진화론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관점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를 사도신경 신원곡에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음에 그는 존재의 필연이요 우리는 그의 능력과 말씀과 지혜 가운데서 그의 목적에 따라 지음받은 일시적인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며 주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고 보존하시니 우리의 인생은 임의로 살 것이 아니요 주께서 정하시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것임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두 중요한 신관의 고백이 사도신경 첫 구절에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 속에서 보존과 통치를 하는데 보존과 통치의 방식은 무엇이죠? 보존과 통치의 방식은 작정과 섭리라는 것이에요. 자, 보존과 통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섭리를 실행하심으로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작정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죠? 영원한 붙었어요. 영원한. 그러니까 작정 앞에 붙어 있는 영원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작정이 뭐죠? 작정이란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게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작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존하시며 통치를 해나가실 때, 자, 보존하고 통치해나가실 때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치에는 목적이 있다고 했죠. 의도성이 있다고 했죠. 그 의도성이 어디냐면 영원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지금 놀라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못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창조되어진 이 세상이 향후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이 없이 하시지 않고 창조의 보존을 계속해 나가시는 그 무궁무진한 그 어느 때까지 있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미리 뜻을 세우셨다. 그것을 작정이라 하는데 그 의미를 붙이기 위해 그 앞에 어떤 말을 붙이냐면 영원한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 영원한 작정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창세 이전에 창조되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 보존을 그치실 그 어느 때까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거니까 계속 무궁무진하게 보존되어질 그 창조 세계에 있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미리 그의 뜻 가운데 정하여 놓으셨다. 그게 영원한 작정이에요. 그 영원한 작정을 작정에 따라 창세 세상을 지으시고 보존시키시며 통치해가는 가운데 그 뜻을 실행하여 나타내 보이시겠죠? 그러시겠죠? 그 실행하여 나타내 보이시는 결과를 우리는 과거로 아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창세 이후 진행되어진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일들, 따라서 우리가 과거라는 말로 되돌아보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아 있었던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 그럼 우리에게 아직 다가올 미래라는 시간 안에 놓여져 있는 그 일들이 어찌 될 것인가는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일이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는 이미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타날 일들은 우리에게는 감추어지느나 주의 뜻 가운데 있으니 주의 뜻대로 될 것임을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이에요. 그것을 영원한 작정이요. 그 영원한 작정이 시간 안에 실행되어질 때에 우리는 궁금하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어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해서 상당히 궁금하죠? 호기심이 있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저 녀석이 사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들여다보고, 와, 사람이 멋지게 되네? 미리 알면 얼마나 좋아요? 내 하나님,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싶은 세상의 모든 궁금한 것들 다 미리 알고 싶어서 우리가 안달이라는데 그걸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있는 비밀한 것들을 커튼을 열고 자꾸 들여다보고 싶어요.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들여다보는 일은 허락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들여다보는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자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점치는 사람들. 그게 무당이요. 그게 점치는요. 그게 샤만이에요. 찾아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내가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아챌 것을 한번 과시하려고 하겠다. 그러지 마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점장한테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말씀 앞에 확인을 해야지. 그게 다 공연한 핑계로 가고 싶은 죄된 본성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었을 때 지성소를 지어놓으셨죠. 성소까지는 임의로 제사장들이 들어가도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허락된 한 차례 속죄일에 율법에 정한 제사를 통하여만 정결케 되어져서 한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진 일이었어요.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임의로 들어갔다는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원한 작정은 사람에게 알도록 하신 일이 아니고 그것은 오묘한 일이요 주께 속한 일이니 우리는 오직 나타내신 바의 뜻을 따라 살 뿐이라. 그게 성경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묘한 일은 주께 속한 것이 우리는 그가 가르치고 우리의 보이신 바대로 살 뿐이라.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한다. 하나님 뜻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분별한 것은 우리에게 살도록 주신 바 되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뜻이 있어요. 보이신 바 된 뜻. 그 뜻이 뭐예요? 왜 내가 너희를 지었으며 너희가 지어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며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으며 내가 거룩한 종 너희도 거룩할 것이요 너희에게 주어진 말은 나를 사랑할 것이요 네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속에 있나니 십계명을 내가 구체적으로 주니 구체적으로 준 십계명 하나하나를 이 원리에 따라 잘 묵상하여 너희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세부적인 데까지 어떻게 드러나야 마땅한 것을 분별하라. 하나님이 주신 바 된 나타내신 바에 대한 뜻이에요. 이 뜻은 어디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성경 가득히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우리에게 주신 바에 나타난 뜻들이 쫙 충만히 들어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 가운데 어떻게 두실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내가 내 앞에 주어진 일과 환경 안에서 무엇떻게 분별하며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죽게 되는 일인지 살게 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죽든지 살든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부른 찬송의 의미예요. 내 주여 내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은 주께서 영원한 작정 가운데 우리를 향한 뜻이 이미 되었은 즉 내가 살든지 죽든지는 주에 속한 일이요 나는 나에게 보이신 바 된 하나님의 이미 밝혀진 교훈적 뜻에 따라 살 것입니다. 내가 주께서 보신 교훈적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남들은 다 넓은 길이요 평탄 길을 가지만 나는 좁은 길을 할지라도 갈 것입니다. 함께 그 길을 가는 동역하는 주의 백성과 어깨를 같이 하면 내가 갈 것입니다. 이 길이 비록 소수가 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이 생명길인 줄 압니다. 왜 압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교훈적 의지 속에 이미 나타나신 바 뜻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 있으니 이 약속 믿고 난 갑니다. 그 길이 죽든지 살든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 첫 줄에 담겨있는 고백의 내용이에요. 고백의 내용. 고백의 내용. 그래서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예외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렸다. 예외가 없어. 어떤 일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일이라. 됐습니다. 잠시 차 한잔 하시고 다시 오시겠습니다. 그냥 빵 드시면서 강의 들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안 주고 드시면 제가 괴로운데 저도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26문 그 다음 단락을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아하, 여기는 지금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아버지란 이름이 붙어 있는데 누구라고 해서 이번엔 나의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아까 제일 첫 줄에, 답 첫 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이제 두 번째로 적용적 측면에서 2차적 의미죠. 아까는 1차적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그분이 누군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 말했는데 이제는 2차적 의미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또한 나는 믿습니다 라고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 되는 이 아버지는 누구신가 라고 말하면 나의 하나님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면서 나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중보 없이 우리의 아버지 되는 것이 아니요, 중보자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되어진 즉 우리의 중보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우리 또한 중보자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우리가 아들됨의 원리를 다시 또 밝혀놨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라고 되어 있죠? 이 아버지께서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할 때 그 아버지 따오지 않고 하나님에서 그를 따왔다는 것은 의미심장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은 위격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존재적 구별에 있어서 아버지 되시는 성부만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 모두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대하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가 되시죠? 하나님으로서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세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은 성자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성자와 성령 아닌 성부 하나님만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오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또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로 이어져 고백이 나아갑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 순례의 인생살이 가운데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답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에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기초에서 베풀어진 영적 유익들이요 영적 은택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은택이 무엇인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이 요약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입니다. 아니, 선을 이루다니. 우리의 인생이 다 선과 따뜻함과 기쁨으로 충만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지 않은가? 답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눈물 갑자기와 어떤 악도, 고난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게 되어진다. 이걸 채워주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이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은 뭐냐면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 그래서 첫째로 뭐라고 했죠? 그분을 전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신뢰입니다. 무엇을 신뢰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죠. 그 약속 주시니까 누구시죠?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죠. 약속 주시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잠자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보존하고 통치하시죠. 보존하고 통치하신 분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죠? 그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일을 해나가시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바가 없으시죠. 하나님 뜻에 벗어난 일이 없지요. 내가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여 있는 일이요 하나님이 모르신 바가 아니니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 바 되었으며 정하신 바 대로 산다. 이게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마음이 푹 놓여요. 그분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를 그의 자녀 삼으셨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눈물골재 같은 세상 살이 한다. 이건 대전제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하나님 잘못 믿는 겁니다. 눈물골짜기 이 세상살이를 피해보고자, 이게 너무 고단스러우니까 이거 피해보고자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적성이 어디 있어요? 자신이 정한 바 된 복눈이라는 편안함을 정해놓고 그거 주는 신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거 주겠다고 약속한 신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과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이런 줄 안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이 이와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 가운데 살도록 하신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성경이 주는 위로는 그것을 이미 하나님이 작정 가운데 두신 것이며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피하거나 면피하거나 없어짐으로 받는 위로가 아니요. 그걸 이미 알고 계시고 정하신 바 됨으로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므로 위로를 받아가 되는 게 기독교 신관이에요. 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교회의 형식 안에서 성경을 들고 가르치는 많은 자들이 이것을 잘못 가르쳐요. 잘못 가르쳐요. 하나님의 위로를 굴절시켜서 가르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뭐냐면 참 이상한 것은 이 고백 보세요.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돼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신다. 어느 환경 안에 삶에도 불구하고 눈물 골짜기의 세상 속에 삶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상하지, 몸과 영혼이 상처 입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죄 아래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 쫓겨난 신락원 상태 속에서 사는 이 세상은요, 그렇게 살게 돼 있진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죄의 형벌이요. 죄로 인한 어둠의 그래서 죽음의 징후라 얘기하죠. 죽음, 사망의 징후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 살면서도요,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눈물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서 이것을 피하고 면코 눈물골짜기 없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인내하며 살며 그 가운데서 숨쉬며 살며 그 가운데서 위로받고 살며 그 가운데서 소망 붙들고 살며 그 가운데서 놀랍게 기쁨과 찬송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필요한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필요성 안에서 만족을 누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벗고 보니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슬픔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하는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다 그거예요. 따라서 우리 사랑부에 있는 그 부모들은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자기가 먼저 하늘나라 가게 될 때까지, 혹 아이를 먼저 불러갈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5년이고 10년, 20년, 30년이고 50년이고 그 가운데 그 짐을 다 짊어지고 삽니다. 장애에 있는 아이를 업고 사는 그 부모가 하루도 힘들고 일주일도 힘들고 1년도 힘든데 단 하루에 쉼이 없어요. 단 하루에 쉼이 없고 한 시간에 쉼이 없어서 그 쉼을 주는 시간이 그렇게 그들에겐 귀해요. 근데 그것을 평생의 자기 삶의 짐으로 살아요. 기도해도 주께서 나 고쳐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 자식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해도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건강하고 살이 통통 쪄요. 너무 부모가 마음이 자식이 살찌고 통통 찌면 기쁘지 않겠어요?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뭐 선전 나온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사랑부의 부모의 마음은 항상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참 이중감정이 교차돼요. 늘 그 짐 속에 살아요. 눈물 골짜기죠. 그런데 그들이 찬송을 해요. 그들이 감사를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로 인해 내 영혼이 복을 받았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 내 영혼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백해.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이 복을 주께서 주신다.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눈물 골짜기 도대체 뭐예요 지금? 여름이 통과하고 있는 슬픔의 자리가 지금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절 같이 읽으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그리할 수 있고 신실한 아버지이시게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요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보십시오. 26문답. 아, 교재 보기 전에 한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다시 46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신학은 뭘까? 신학이란 뭐냐? 예. 여러분 지금 남포 신학대학원에 오신 거예요? 신학이란 뭐냐면 26문에 고백되어진 이 답의 내용 전체를 조직화시켜 설명을 체계화시키고 이론화시키면 그걸 가르쳐서 신학이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이 모든 보좌와 다스림을 믿으며 요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조직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공부하는 내용을 신론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신론.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그가 행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걸 보면 신론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되어 있죠? 그리스도에 관해서 공부하는 내용이니까 그걸 가서 기독론이라 그래요.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걸 공부하는 걸 인간론이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을 전적으로 또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아들 되어진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나는 믿습니다. 그까지 그 짧은 구절을 다 나누어 쪼개어 분석해서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인간론이요 기독론이요 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을 전적 신뢰하기에 그 다음에 쭉 어떤 참여가 선을 유기하시는 나는 믿습니다. 이것도 구원론의 일부가 들어가고 동시에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무엇으로 공급하시죠?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기분이 좋은데요 또는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라는 차원의 것이 아니고 그 내용과 맞물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던 몸과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았다 싶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찬양했더니 멋지게 잘하는데 좋았어. 그게서 은혜 받았다는 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은 필요한 양식의 공급, 하늘 양식을 공급받았을 때 은혜 받았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뿐 아니라 실제 살아가는 삶 속에 간섭하신 섭리 가운데도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로 받죠? 우리가 은혜를 몸과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받는 것 중에서 몸에 필요한 이 세상의 삶의 육적 삶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영혼에 필요한 것들은 말씀과 성례로 베푸세요. 따라서 교회는 여러분의 육적 삶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오직 영혼에 필요한 양식만을 주기 위하여 주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무엇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주냐면 두 가지가 있으니 곧 무엇이라? 말씀과 성례라 그런 것이에요. 말씀과 성례라.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세례를 부어주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는 수단을 실행하는 것이요. 또 때마다 성찬을 베풀므로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으로서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베푸신 영혼의 양식을 받게 하는 것이요. 매주 드리는 예배와 또 때때로 모이는 성경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계속 말씀으로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 능력이 없어요. 참 무능력해요. 교회에 와서 빵을 구하면 줄 수가 없어요. 교회가 빵을 주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쉬는 시간에 봉사부가 빵을 줘요. 이걸로 한 끼 해결했다. 빵을 주네. 내가 말을 잘못했네요. 아, 오늘 강의 마지막에 잘못했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교통함으로 사랑의 친교 안에서 삶을 유익되도록 육체의 필요를 나눠주는 일을 성도의 교제라 해요. 그 교제는 교회 세우심의 결과적 측면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다 뭐로 통하냐면 말씀의 공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들이죠. 그러나 교회가 사업을 향하여 생업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 부분에서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오직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따라서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며 할 때 여기서 뭐가 나오면 교회론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합력한 선을 이루게 하는 것. 선의 궁극적 시점은 어디라고 했죠? 영화. 합력한 선을 이루는 궁극적인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되는 영화요. 그 이전 단계로 몸은 이 땅에 묻고 영혼이 주와 함께 구하는 낙원의 삶이죠. 그러니까 궁극적 합력과 선언하는 궁극적인 초점의 완성은 종말론을 의미하죠. 따라서 이런 내용 하나하나를 아까 말한 대로 일어나시켜 체계하시켜 나누어 설명하면 신론부터 어디까지 나오는 거예요? 종말론까지 된 거. 이 전체를 가르쳐 뭐라 하면 신학이 공부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이 짧은 한마디 전능하사 천지를 맞이 하나의 하나 내가 믿사오며 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문답의 내용은 여러분의 신앙 전체요,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힌지, 일종의 그 문 미닫이 할 때 옆에 경첩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내용 전체가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39페이지 보세요. 자, 1부터 하나씩 지금 설명한 내용을 간추려 이해하도록 하시죠. 1.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움의 의미는 무엇이냐? 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음에 세 측면에 따라 구별하여 이해된다. 1. 성부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2. 창조주이시며 창조세계에 대한 보존자이시며 통치자로서 3.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받으신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하여 이 세 가지의 관점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 줄 사도신경에서의 하나님 아버지의 1차적 의미는 무엇이며? 1이며 2차적 적용은 무엇이며? 3의 의미요. 그럼 1은 뭐였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 성부의 위격적 관계에서의 아버지 되심. 2차적 적용은 3. 3은 무엇이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로 입양을 받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아버지 되심. 자, 그 다음 줄 같이 읽어요. 2와 3의 의미에서의 하나님 아버지는 위격적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 관련한 의미이며 이것은 주기도문에서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의 아버지와 동일하다. 이러한 본질과 관련한 의미에서 성자 하나님은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일컬음을 받으시는 것이다. 사도의 이사야 9장을 보세요. 이사야 9장. 이사야서 9장 976페이지 어간을 보세요. 976페이지 어간에 있는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에 보게 되면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의 한 아기는 누구를 의미하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정사를 맺고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 보세요. 영존하시는 무엇이라? 아버지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 즉 그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아버지시라. 아버지시라. 그런 표현이 왜 가능한가? 가능한가? 그것이 지금 방금 설명된 것이죠. 즉 하나님으로서의 신적 본질, 신성의 본질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되심을 뜻한다. 따라서 그 택하신 백성을 대하여 하나님 되신 이가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 성자이신 그분께서 성육과 아들 되실 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다시 강의 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나,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의 뜻은 같이 읽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또 그분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양자 삼아 나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는 것이다. 질문 같이 읽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라고 했으니 이것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아니시며 오직 성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인가? 가령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다 보면 전능한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나요? 없고 또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 하나님이신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말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성부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인가? 라고 참 모르는 사람의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답변 같이 읽으면 그렇지 않음 하나님이라는 말은 위격적으로 지칭된 것이 아니라 신성의 본질과 관련한 호칭으로 세 위격을 포함한다. 그러하기에 사도신경은 성부를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경우에는 그 앞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다른 두 경우에도 적용이 되어 하나님의 독생자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령을 믿는다는 것을 말함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에서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에 순표를 넣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여 이해함이 무난하다. 요컨대 이 고백은 성부만이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뜻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40페이지 2.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말은 무엇인가? 지금 조금씩 조금씩 질문이 더해지고 있죠. 1번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의 의미는, 2번은 그 다음에 뭐가 붙였어요? 전능하시다는 말이 붙은 뜻은 무엇인가? 가 같이 있죠. 전능함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뜻함. 저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 없다. OX. O. O? X. 끝까지 O예요? 하여간 다 못하는 것이 없어야 전능하다고 말하는 전자를 붙이는 거겠죠. 모두 전자를 다 써야 되는 거니까. Almighty도 그런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죠. 거짓말을 못하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신 말을 시건치 아니하시며 또 취소치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못하신다. 못하시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죠. 못하시는 게 있잖아요. 근데 왜 못하는 게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려고 그러면 꼭 그런 식으로 말하겠다면 별 그거야 당연한 거지. 원래부터 그거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한다고 말한 거지. 이렇게 이제 화를 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뺀질뺀질 거기 대답하면 확 때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당연한 거지. 이 꼴밤에는 먹으라고 확 때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말을 붙여서 그런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의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번에 이런 설명을 더 붙이는 거예요. 나를 같이 읽죠. 전능함은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으신 것도 자신의 본성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면 행하실 능력이 있음을 뜻한다. 아하, 존재가 있네. 뭐죠? 자기의 본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 그래서 불륜을 하나님이 행하도록 하신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낸 교훈적 의지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거짓말하여 남을 속여 이득을 보는 일을 하나님이 기도하며 행하게 해주신다 이런 거 없어요. 따라서 기도할 때는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낸 바 뜻에 따라 합당한 기도인가에 대한 내면적 동기를 점검하면서 주 앞에서 갈 바를 물어야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지, 그 모든 것들을 감추고 뒤로 하고 주시옵소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다고 주실까요? 주실 수도 있어요. 그냥 형벌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 가운데서 악이 이 세상에 있는 일을 허용하세요. 악이 있는 일을 허용하시는 결과로 요나가 옳다구나 자기가 가는 곳에 마침 배가 있고 배에 오르니 바람이 불어 순풍을 얻어 출발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에 형통하였으나 결국은 다 파산하여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처럼 그 죽게 되면 고난이죠. 그 고난은 왜 왔어요?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 거죠. 형벌 안에 내리게 되어져요.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다 형통한 것 같았는데 그 형통은 합력하여 선우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준 앞에 보면 다 죄의 값으로 남는 것들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질문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못하시며 죽지 아니하시며 또한 한 번 행하신 것을 취소하지 못하시니 결국 그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답변. 하나님께서는 권능에 속한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 죽는 것 등등은 권능에 속한 것이 아니라 권능의 결핍이나 무력함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약함과 결함은 피조물에게서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들이다. 전능함의 고백을 뒤집으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을 가리키는 것들은 행하실 수가 없으시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못하신 게 있다는 말에 전능함을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말에 붙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고백할 때의 이 의미는 무엇이냐? 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6일간에 걸쳐서 성자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모두 창조하셨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떠한 피조물을 의지하여서는 아니되며 오직 우리의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의미한다. 이게 창조 하나님과 연결된 적용적 의미예요. 거기 수식된 것들 하나하나는 다 그냥 붙은 게 아니라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고 방식을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맨 마지막은 그 믿음의 우리의 적용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주만을 의뢰하라. 질문 1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죽음도 창조하신 것인가? 답변. 죽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며 단지 죄를 범한 피조물에게 죄에 대한 의로운 형벌로 주신 것이라. 창조의 내용 속에 죽음은 없었다. 그러나 죄를 범하자 형벌로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라. 형벌의 개념으로 오늘 치고. 자, 근데 가만히 보자고요. 아모스서 3장, 이사야 45장 보십시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보면, 이사야 45장 7절 말씀, 7절 같이 읽죠. 나는 빛도 지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이는 여호와로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기 보면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창조하고 환란도 창조했다. 이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환란과 어둠은 악한 것이라 좋은 것이 못 되죠.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므로, 그러면 세상의 슬픔과 눈물과 고난다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질문 2를 보세요. 질문이 같이 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르기를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고하였으며, 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고 하지 않았는가. 이게 질문한다면 그 다음 내용 잘 이해하세요. 그 다음 내용 답변 같이 읽으면, 이 모든 것들은 형벌을 주신 것과 관련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형벌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죄를 행하는 분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죄를 허용하실 뿐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 형벌을 주시는, 형벌의 의미로 고난과 죽음과 질병과 사망과 슬픔의 모든 고통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형벌의 것이 아닌데도 그냥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이런 고난과 악은, 이런 슬픈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후에 이 세상은 전부 다 죄의 사망의 그림자가 덮어 씌워졌죠. 이 세상은 이 얼굴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로 사망의 그림자가 덮어 있는데, 이 덮여진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 속에 고난과 환란과 악과 슬픔 같은 것이 있다, 그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최초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내려진 형벌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누가 의인으로 살았다 쳐봐요. 어떤 사람이. 그들도 일반적 의미의 고난과 환란과 악과 슬픔을 피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면 개개인의 삶 속에 미쳐오는 고난은 그 개인이 죄를 졌는가 선인인가 악인인가에 따라서 그때그때 미쳐지는 것이라, 선한 사람은 안 미쳐지고 악인은 미쳐진다, 이렇게 돼 있질 않아요.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동안에 그가 의인이건 악인이건 이미 살아가는 삶의 전체 구조 안에 아담과 하와의 전 인류에게 미치신 죄의 형벌은 누구에게나 공이 미쳐요. 그게 삶의 환경과 구조예요. 다시 말하면 이와 똑같아요. 타락한 이후에 이 죄 가운데 사는 인생살이에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죄악 가운데 있는 악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해의 빛을 비추시나 안 비추시나요? 비추시죠. 그들에게도 결실의 때에 결실을 맺게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그들도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 수가 노력한 대가를 받게 하시나 안 받게 하시나요? 받게 하시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이건 선인이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두루 공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이 타락한 이상 속에서 악인이건 의인이건 모든 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비추시는 은혜가 있듯이, 악인이건 선인이건 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슬픔의 그림자도 일반적으로 있어요. 그 일반적으로 있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의인에게 닥쳐오는 고난의 의미는 해석할 수 있는 관점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요. 뭐 때문에? 세상이 악함으로 애매히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 이것을 미리 아신 것이요, 작정해 놓으신 것이었어요. 작정해 놓고 미리 아시고 있기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받는 자에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냐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너희의 영광에 상급이 있다. 그걸 얘기하세요. 우리가 죄를 범으로 고난을 받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죠. 의인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그를 고치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이끌고 싶어서요. 그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고난을 주셔서 뭐 하세요? 징계를 하세요. 의인을 향한 하나님 뜻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편이 있는 거예요. 악인들을 향하여 형벌에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건 형벌이죠. 그건 그야말로 형벌로 주어진 것이죠. 어떨 때 악인에게 죄에 대한 심판이 안 베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심판을 미루고 계신 것이지 결코 형벌을 주지 아니하신 게 아니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전체는 의인이건 악인이건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있을 때 회개하시오. 당신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것이 된 것입니다 라고 꼭 집어 연결시킬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의 삶에 미쳐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때에 죄가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이 내게 어찌 허락하셨는가를 내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소망인 줄 알게 하시고 하여 연단하시고 한 것이구나. 그럼 그 연단을 받아 나가는 것이요. 내가 애매히 받는 고난이라 너무 억울할 때는 하나님이 이미 아신 바 되었으니 하늘의 소망을 보고 참고 있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에 다양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겉모르고 속내면 모르고 그냥 와서 불행한 일은 죄, 그러니까 회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막 몰아치는 것은 이거는 다양한 일반적 고난의 두개를 몰라하는 얘기죠.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 초점이 다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고난과 슬픔과 어떤 것도 이미 형벌적 성격이 있는 것이라 해요. 그러나 그것이 개개인의 형벌의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 일반적 의미의 형벌이 있는 것이요. 개개인의 문제는 과연 그것이 그런 형벌인가 아닌가는 개개의 사안별로 봐야 하는 것이요. 이사야서 45장에 나와 있는 이것은 빛도 지고 어둠 창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와 똑같아요. 신명기에 나온 말처럼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신명기 말씀 나와 있죠. 그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와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빛도 지고 어둠도 창조한다는 말은 내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요 아닌 자에게 형벌 줄 거라라는 말의 의미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을 창조한 것은 아니라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쳐졌네요. 27문과 28문은 다음 학기 때 이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잘 해오시고 숙제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문항이 줄어서 26문까지 숙제가 줄었고 그 다음에 27문과 28문항은 꼭 다음번에 핸드아웃 잃어버리지 마시고 꼭 갖고 챙겨 나오세요.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뜻 가운데 사는 것임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오로 풀어 살펴싸오니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하루의 삶 속에서 시간시간 그 분초마다 믿음의 적용과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